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당초 이 목표를 1년 안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아직 시간표를 시작할 출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단계에 이를 때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단계란 일부 핵심 핵연료 주기와 모든 핵물질, 핵탄두의 제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파괴하는 것이며 그 밖에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 의사를 나타냈다고 로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어제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애틀란타에서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카터 전 대통령이 올해 94살의 고령으로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움을 희망할 경우 미국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에도 방북 의향을 밝혔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수출액은 1,3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줄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이래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월 수입 규모 역시 1,3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달에 392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4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해관총서는 교역지표 악화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 연휴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1월과 2월 미중 교역액은 7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2월 교역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증시도 이날 3%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고의적인 정치적 탄압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우리는 사륙에 침묵하는 조용한 양이 되길 거부한다면서 화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정치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화해사가 전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인 권리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전국 15개 주에서 어제 오후 정전이 발생해서 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날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몇 시간씩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정전이 국가 정전 사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국주의 미국이 지시한 일종의 전력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관측된 움직임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북한과의 협상이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ut our message here publicly and privately for that matter is we're ready.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함경북도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져 일요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관측된 움직임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연구시설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약간 실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시설 유지로 보이는 차량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한국 국방부는 동창리 발사장과 산음동 연구단지 등을 미 정부 당국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켜보자며 약 1년 안에 알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7일 폭스뉴스 방송에 폭스앤프렌즈에 출연해 언제 일정이 잡힐지 어떻게 해결돼 갈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몇 시간을 보내면서 올바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합의는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를 대가로 하는 북한에 의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매우 광범위한 제재 해제의 대가로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거의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빅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로 귀결될 빅딜을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야기했다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두기 위해 최후의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의 마지막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정보를 확보하는 많은 방안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만일 북한이 이 방향을 택한 것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6일 보스턴 헤럴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진정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경우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집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해 일종의 대기 상태에 있다며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면 세계와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도 그 문을 열었고 아직도 그 문이 열려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결렬이 더 낫다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 폐쇄를 대가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위한 혜택을 먼저 앞에 놓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를 뒤에 두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 같은 방식은 좋은 합의가 아니라며 심지어 하노이로 가기 전에 그 점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이 그 이상 제안할 용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지 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김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무엇을 들고 돌아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은 여전히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ut our message here publicly and privately for that matter is we're ready. We remain ready to engage.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과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과 북한의 모든 대화에 대해 논의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이고 또 비공개적인 입장은 우리가 준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에 있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서 관측된 규모 2.1의 인공지진이 무기 실험 등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엔 관련 보도를 접했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기 실험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I've seen those reports. We're aware of them. I have no evidence.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관련된 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보 사안과 더불어 이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선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달성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폐기하는 비핵화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간표라며 그 일종의 윤곽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목표의 추진 요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 미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달성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선 1년 조금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온전히 믿고 있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미국 정부는 이 목표를 1년 내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그 시간표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365일이라는 제한에 묶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시간이 아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달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가 북한 측 대화 상대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일부 핵심 핵연료 주기와 모든 핵물질, 핵탄두에 대한 제거와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파괴하며 그 외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방향을 주민들 쪽으로 재조정해 이것이 북한의 영구적인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정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얻고 적대감과 전쟁으로 규정된 두 나라의 70년 관계를 마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 그 어떤 누구도 스텝 바이 스텝, 즉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든 다른 조치들의 조건으로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접근법은 점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늘려가는 과거 협상의 특징들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최소한 양측이 표면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와 6자회담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겐 밝은 미래가 앞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국무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마치며 밝힌 것처럼 미국과 북한은 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여러 간극들을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차원에서 중요한 의견 교환을 이룰 수 있었다며 최소한 선택 범위를 나열하고 문제들을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선 북한 쪽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맞출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어느 정도 북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북한이 평화적인 위성발사 시설로 내세워온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초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리는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관측된 재건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와 이번 재건 사이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약속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면서 동창리 시설은 북한이 폐기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던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동창리 발사장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중 일부일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전체 핵시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해 폐기를 주장한 이후 핵실험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미국 측의 검증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협상 재개를 강조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틀 연속 실망감을 표명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발언의 톤으로 밀어볼 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6일에 이어서 어제 7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6일에는 복구 활동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요. 어제는 조금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전제가 없었습니다.
예.
아마도 북한 내 움직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실망감 표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이 실망감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전도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의 결과라는 건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의 반대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과 개인적 유대 등을 강조하면서 회담을 결정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이 혹시 북한과의 협상 중단으로도 이어질 정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실망했다며 조금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조차 어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는 것에 열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몇 주 안에 평양에 실무팀을 파견하기를 희망했고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준비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미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화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국자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제재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강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확인했던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앞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분명히 단계적 비핵화 협상 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입장은 지난 1월 31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비건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가 강조한 대로 우리는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어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과는 분명 다릅니다.
네네. 자, 북한의 입장을 보죠.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북한은 회담 직후에 대화를 이어갈 것을 밝힌 적이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움직임이 그것인데요. 앞으로 사태 진전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된 형태의 훈련을 실시키로 한 미국과 한국의 결정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난폭한 위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받은 미 상원의 외교위원들이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한 추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회담 결렬 직전 모호한 범위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의원들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기 전 들어온 북한의 마지막 제안은 영변 핵시설 폐기였다고 확인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were shocked because somehow they thought that their offer of Pyongyang was sufficient. And it rightfully was not.
메넨데즈 의원은 7일 VOA 기자 만나 하노이 회담 불발과 관련해 북한은 연변 핵시설 폐기 제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충격을 받았고 그 제안은 마땅히 충분치 않았다며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제안했던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의 마지막 제안이었지만 심지어 영변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지조차 그 범위가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CNN 방송이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 위기에 놓이자 북한이 합의 성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는 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들은 지난 5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협상 결렬을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들은 바 없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그런 제안을 내놓으면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not heard that. I think with the offer that Kim Jong-un put on the table to President Trump, it should have been very clear to them that.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직전 막바지 조율을 위해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후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김정은 아래서 일하는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일한 결정권자는 김정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아직까지 약속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금 행동은 몇 년 전과 다른 게 없다며 비핵화 전까지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추구하고 무거운 제재를 재가동하는 등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타무달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측에 대한 이해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If I have any criticism of this president is he doesn't go in prepared. He does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In fact, the thing that's the most worrisome is he doesn't even listen to his own intelligence.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없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라며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비건 대표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직후 하노이 회담 불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실수했다며 북한은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같은 포괄적 거래를 즉각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것은 실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뜬 것이 다행인 이유는 정상회담에 기대지 말고 협상가들에게 이를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상원 외교위원들은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가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미국을 괴롭혀 진정한 양보도 하지 않고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Kim wrongfully believed he could bully the United States into lifting sanctions without making.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김정은과 그의 억압적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벌여야 한다며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의 대북 전략을 모르겠다며 북한과의 외교에 자신은 늘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가운데 62%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고 47%는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들의 소득 수준이 일반 한국민들의 65에서 70%대로 낮은데도 고향의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송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7일 한국 내 탈북민들의 경제사회 통합 상황을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414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많은 탈북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북한의 가족에게 계속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1.8%인 256명이 북한에 송금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7%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금을 받는 대상은 형제자매가 37.5%, 부모 31.6%, 자녀 12.3%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에 송금한 125명이 1회 송금한 평균 액수는 277만 원, 미화로 2,45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2천여 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북 송금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중국 내 조선족 등을 통해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평균 29.3%로 인터넷이나 은행을 통해 보내는 일반 송금보다 10배가량 높습니다. 북한 내 가족에게 1,000달러를 보내면 300달러는 중개자의 몫이란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 임순희 북한인권기록보전소장은 탈북민들의 송금이 북한 내 가족의 경제와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 된다고 말합니다.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특히나 가족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그 수수료가 떼이고 뭐 일부 그 뇌물로 받쳐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 전체 생활에 그런 큰 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장마당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일부분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유엔사나 국제개발농업기금에 따르면 탈북민처럼 조국을 떠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개발국 출신 해외 이주민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송금액이 가족 생계의 60%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크게 기여한다고 길버트 응흥보 국제개발농업기금 총재는 지적합니다. 임순희 소장은 북한은 특히 이런 탈북민들의 송금이 경제뿐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 가족의 형기를 낮추거나 구금자를 석방하는 생명의 도구로도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송금은 또 북한인들의 대남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0.4%가 대북 송금을 통해 한국 사회를 동경한다고 답했고 14.8%는 탈북 의식을 높인다고 답하는 등 71.8%가 송금이 북한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임 소장은 하지만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잘 살고 여유가 있어 송금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북한 내 가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소득 수준은 일반 국민의 6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임 소장은 지적합니다.
점점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는 일단은 추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내용상에서 어떤 이분들이 받는 급여 문제라든가 그 차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의 한 65% 정도의 수입을 얻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시설이나 어떤 뭐 교육에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은 별로 느끼시지 못하시지만 고용에 있어서 차별은 있다라고 아주 값이 높게 나오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설문 대상자 중 취업자 244명의 월평균 소득액은 미화로 1,700달러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5달러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가족 수입이 월평균 1,000달러 이하인 가정이 32%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의 75%가 여성이고 전문직이 적은 데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취업자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사업과 서비스 업종이 33%,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 도소매업, 근설업 종사자가 15에서 17%로 비슷했습니다. 여성은 사업과 식당 종업원 등 공공서비스 업종 종사자가 55%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한국 생활 만족도는 아주 만족한다는 28%, 약간 만족 41% 등 긍정적인 답변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영어 등 자녀 교육이나 더 나은 삶과 복지, 또 너무 경쟁적인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재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탈북민이 24%에 달했습니다. 탈북민이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냐는 질문엔 18.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80.9%는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차별이 크다는 응답은 44.9%에 달해 사업장 안에서의 임금과 처우 등 보완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과거 청산을 북한에 적용한 질문엔 응답자의 53.4%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향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해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이 앞으로 남북통합 등 전환기 과정에서 보복과 처벌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가해자들이 향후 처벌을 우려해 침해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북한 거주 당시 한국 등 외부 정보를 접해본 응답자가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보 입수 경로는 CD알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USB가 27%, 라디오 26%, TV 23% 순이었습니다. 이런 외부 정보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했던 응답자의 47%는 이후 한국 사회에 호감이 생겼고 38%는 탈북 의식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선전 교육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분별하는 비교 안목이 생겼냐는 질문에 30%가 그렇다고 답했고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다는 응답도 19%에 달했습니다. 임 소장은 탈북민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어려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했던 체제하고 남한의 체제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속에 보이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쁜 남자 여자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내주는 그 송금의 금액의 무게가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큰 노력.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이곳에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사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지만 모든 게 저절로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외교 총책임자가 미국을 상대로 협력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던 돈세탁 국가 명단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게 징역 47개월형이 선고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중국의 외교 총책임자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까?
네.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8일 대외정책과 외교관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주관했습니다.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이 양회로 열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서 2시간 넘게 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대미 관계에 기자들의 질문 초점이 모였습니다.
네.
왕 위원은 협력과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걱정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뭐 좋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미중이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하는 건 국제관계의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우선 강조했고요. 두 나라가 지난 40년간 비바람을 맞으면서 역사적 진전을 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은 이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화해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네.
여기서 화합하면 양측이 이롭고 싸우면 모두 상한다는 것이 금과 옥조라고 왕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 무역 전쟁이나 화해 문제 같은 쟁점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과 화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또 쟁점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통신업체 화웨이가 최근 미국 정부를 제소한 것을 중국 정부가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을 정치적으로 억압한 사건이라면서 비판한 겁니다.
네, 자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화웨이는 중국 최대 그리고 또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미 당국은 군과 각급 정부 기관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통신 기록이나 각종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국가 안보상의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화웨이 측은 이런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면서 미국 법원에 최근 소장을 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외교 당국자가 미국과의 관계만 얘기했습니까? 다른 나라 얘기도 했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 얘기도 나왔는데요. 러시아와 일본, 인도, 북한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왕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교류, 인도와 동남아에 대해서는 경제 교류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일대일로 대외경제협력 사업에 관해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까?
네, 결렬로 마무리된 지난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네.
네, 미북 양측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는 자체가 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다만 비핵화 과정에서 한쪽이 너무 높은 설정을 하거나 너무 높은 이 문턱을 설정하거나 네네. 비현실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어서 각 측이 동의하는 감독 체제를 만들자며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미중 관계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지난달 말이었던 이 협상 시한이 연장됐죠.
예.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2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줄어서 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중국의 전체 수출액이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21% 감소했다고 8일 해관 총서가 발표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약 5% 줄었는데요. 이 수출이 급락하면서 무역 흑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건가요?
네, 2월 한 달간 4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네.
시장의 예상치는 24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의 뭐 6분의 1 정도의 머문 성적인데요.
네네.
하지만 2월 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1월에 미리 수출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으로 유럽연합 EU가 돈세탁국가 명단을 만들려다가 무산됐다는 소식 보죠.
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가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곳을 돈세탁 테러자금 지원 국가로 지목하고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회피 목록에 올렸는데요.
네.
이 명단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7일 EU 28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집행위원회가 만든 명단을 의결 거부했습니다.
네. 자, 우선 돈 세탁 리스트라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른바 이 더러운 돈이 유럽연합 EU 금융체계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단입니다. 뭐 여기서 더러운 돈이라고 하면은 테러와 조직 범죄를 지탱하는 피 같은 돈이다. 뭐 이렇게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성명을 내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이 폭력 활동 등으로 조성됐거나 갖가지 불법 행위에 사용된 자금이 이들 23개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자금을 EU 금융기관이 거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명단 작성한 의도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집행위원회가 만든 명단을 EU 회원국들이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명단을 만드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뭐 투명하고 탄력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상 국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네.
7일 회원국 공동 성명에서 지적했는데요. 이런 결론에는 일부 국가의 항의가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명단이 공개되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강하게 반발했었죠.
네, 사우디가 어떤 식으로
반발을 했을까요?
네, 이화의 교육 중단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힌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 살만 사우디 국왕은 돈세탁 국가 명단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EU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네네.
사우디는 EU 국가들의 석유를 수출하고 또 EU로부터 무기와 공산품 등을 수입하는 주요 무역 상대가 되고 있죠.
사우디의 압박이 그 EU 회원국들의 어떤 판단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 됐다 이럴 얘기가 될까요?
뭐 항의한 나라가 근데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뭐 미국도 이 명단에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랬죠?
예, 이 괌과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이 미국령 미국 관할 지역 네 곳이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 명단 작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중미 파나마 정부도 EU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나라들 말고 다른 나라들도 이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네,
거죠.
네, 이 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이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네.
대부분 내전이나 또는 이 종족 갈등이 진행 중이거나 외부 분쟁에 개입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또 북한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 또 중남미 국가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뭐 EU의 돈 세탁 국가 명단 작성은 무산된 건가요, 완전히?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이 베라 주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7일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만간 수정된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럽 언론은 북한과 중동 국가 대부분은 그대로 남는 반면에 미국령 지역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명단에 올라서 이 EU 회원국들이 의결을 하면은 해당 국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해당 국가의 개인이나 단체가 EU 역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특별 점검 절차가 추가됩니다.
예.
이 자금원과 이전 유통 과정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 있는 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EU와 금전 거래가 까다로워집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특검에 기소됐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었는데 이 형량을 두고 다소 의외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7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47개월형이 선고됐는데요.
네.
많은 미국 언론은 형이 애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벌금 5만 달러, 또 배상금 2,480만 달러도 부과했습니다.
네. 뭐 언론뿐 아니고 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이 19년 6개월에서 최대 24년입니다.
예.
또 검찰도 19년에서 20년형을 얘기를 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많은 법률 전문가는 선고 결과가 다소 놀랍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최소 19년형과 지금 징역 47개월형은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실망했다고 반응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에이미 클로부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매너포트 씨가 흠결이 없는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면서 이런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매너포트 씨가 그간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런 수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요. 형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네, 켈리앤 코네의 백악관 고문, 매너포트 씨 측 변호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고가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4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혐의가 모두 8개인데요. 2개는 금융사기, 그리고 5개는 세금사기고요. 나머지 1개는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매너포트 씨가 원래는 1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네. 이 가운데 8개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매너포트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버지니아 말고도 또 있죠?
네. 이 지금 수도 워싱턴 DC 연방 지원에서도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예. 여기서는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그리고 증인 회유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이제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이 선고를 내린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의 T.S. 엘리스 판사는 권고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엘리스 판사는 매너포트 씨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에 기소된 적이 없었고 또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말고는 매너포트 씨가 비난받을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서
네네.
다른 건과 비교해 봤을 때 권고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매너포트 씨도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매우 수치스럽고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면서 앨리스 판사에게 동정심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뉘우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예, 앨리스 판사도 그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매너포트 씨를 둘러싼 관심이 곧 워싱턴 연방지법에서 나올 선고에 또 결과에 쏠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담당자인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잭슨 판사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앨리스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였습니다. 몇몇 언론은 매너포트 씨가 버지니아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잭슨 판사는 오히려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재판에서는 그 최대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예, 거기에 버지니아에서 나온 형을 산 뒤에 이 워싱턴에서 선고된 형을 이어서 살도록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두 법원에서 나올 형을 동시에 살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워싱턴 법원의 재판의 이 선고 공판은 3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9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0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9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1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10도. 원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 청진 아침 최저 0도, 낮 기온은 12도. 김책 지역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5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는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당초 이 목표를 1년 안에 이루기 위한 공격적인 시간표를 설정했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아직 시간표를 시작할 출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서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단계에 이를 때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 의사를 나타냈다고 로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카나 의원은 어제 CNN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애틀란타에서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카나 의원은 카터 전 대통령이 올해 94살의 고령으로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움을 희망할 경우 미국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칸나 의원은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협상한 사람이라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에도 방북 의향을 밝혔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수출액은 13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7% 줄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이래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월 수입 규모 역시 13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달에 392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4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해관총서는 교역지표 악화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 연휴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1월과 2월 미중 교역액은 7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대한 미국의 조치는 고의적인 정치적 압박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우리는 살육에 침묵하는 조용한 양이 되길 거부한다면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정치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화웨이사가 전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 권리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전국 15개 주에서 어제 오후 5시쯤에 정전이 발생해서 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날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라카스 시내에서는 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몇 시간씩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지시한 일종의 전력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7년간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 동안 남녀 간 고용률의 차이가 불과 2%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